부모님이라고 얘기하면 참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어떻게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먹고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할 텐데 어떻게 좋은 것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다 주시려고 하는 건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혹시 이 가사 아십니까? 어머니가 진정 정말 짜장면에 싫어서 싫다고 하셨을까?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맛있게 먹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맛있는 것을 먹이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 양정교회에서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회복지부에서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꼭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어버이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날 가운데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바라보니까 좋은 소식들보다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그러한 소식들이 더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TV를 틀면, 기분 좋다라고 할 만한 뉴스가 없는 것 같아요. 온통 사건, 사고들만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뉴스에 보면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가 시끄럽다고 때리고 버리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에 불화로 인해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또한 자녀가 그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연속들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요즘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또한 이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죠. 특별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가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유한 재미난 유머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느 종갓집에 첫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초장부터 그 며느리를 기를 눌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 앉혀놓고 얘기를 하게 되죠. 얘야, 나는 긴말 하는 거 싫어한다. 손가락을 이렇게 까딱하면 오라는 신호인 줄 알고 잽싸게 나에게 달려와라. 이 얘기를 들은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어머니, 저도 긴말 하는 거 싫어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 못 간다는 신호인 줄 알고 그렇게 아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유머는 많이 유명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래서 요즘 시집살이보다는 며느리살이라는 그런 말이 세상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죠. 이처럼 여기저기 이곳저곳에서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가정의 불화로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언하는 말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세의 고통 가운데 하나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되는 그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의 그 죄악된 그러한 리스트, 그 모습들이 바로 나와 있는데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부모를 거역한 결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압살롬입니다. 너무 많이 듣고 아시는 그분이죠. 압살롬 내용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어버이날만 되면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좋은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쁜 안 좋은 예에 표현된 인물이 바로 압살롬의 그런 예로 많이 표현되죠. 매년마다 압살롬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압살롬은 다윗과 이방인 그 공주 마아가 사이에 태어난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그는 불효자 중에 불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누이인 다말을 욕보인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외가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술에서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을 그 궁에서 내어 쫓아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악행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주 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기 아내로 취하는 악행을 범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윗, 그 아버지 다윗으로 하여금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도망가게 하는, 아버지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는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자랑하고 자랑했던 그 아름다운 긴 머리카락 때문에 그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상수리 나무 머리털이 걸린 그 압살롬을 바라면서 근처에 가서 심장을 찌르고 난도질을 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죠. 너무나 비참한 얘기긴 하지만 이것은 자녀가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떠한 비극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그 비극을 보여주는 한 예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인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효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숙해가는 그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속에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 원어로 돌아가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여 받드셨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의 그 권위 앞에 스스로 복종, 스스로 순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잘못된 그 모습들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효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부모의 공경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무엇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발자취마다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러시아 병사 하나가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에게 잡혀왔습니다. 이 병사가 잡아온 그 포로에게 팔에 N자라는 글씨를 새겼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자기 팔을 보면서 이 병사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그 병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오늘부터 당신은 나폴레옹 황제에게 속해 있다는 그 표시입니다. 라는 그 표시를 N자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자 러시아 병사는 칼을 꺼내서 자기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자기 팔을 내던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한 주인만 있을 것이지 두 주인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시 묻습니다. 어디에 속한 여러분들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 내 삶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 공경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십계명 중에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람에 대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첫 번째로 강조된 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의 계명 속에는 또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에도 볼 수 없는 축복이 뒤따라 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른 계명, 6계명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계명들은 그저 뭐뭐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5계명에는 다르다는 것이죠. 5계명에 보면 다른 뒤에 축복의 약속이 뒤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 자연스레 우리가 받는 것이 하늘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바라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죠.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요셉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형들이 잘 있나 알아보라는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찾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겜에 형들을 찾아 도착하니 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으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겠죠. 아닙니까? 저는 돌아갈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세겜 그 지방에 두루 다니면서 샅샅이 뒤져서 형들을 있나 없나 둘러보더라는 거죠. 그 가중에 그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형들의 행선지를 가르쳐 주게 되고 도단까지 가서 그 아버지의 그 분부를 형들에게 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평생 동안 요셉의 삶을 지배했던 중요한 삶의 원칙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모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요셉의 부모님을 섬기는 삶의 자세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한 원동력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여인을 바라봅니다. 모압 여인의 룻을 바라보죠. 룻은 남편을 잃고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기며 순종합니다. 연로한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난 동서인 오르바와 달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죠. 또한 다윗을 바라보니까 아버지의 그 분부를 받고 형들에게 전해줄 것을 가지고 나아가죠. 전쟁터로 갑니다. 갔더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를 물리치게 되죠. 결국 다윗이 아버지의 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아서 결국에는 사울을 대신하여 그 왕위에 오르는 그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것처럼 요셉과 룻 하나같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함으로 민족을 구원하고 결국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귀한 축복의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가르쳐주신, 보내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천국에서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복된 귀한 삶으로 살고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형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1절의 말씀의 시작 부분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라는 말로 시작되어서 3절까지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비들아라는 말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메시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때는 자녀였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는 꼭 교훈하라.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또 3장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나도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위에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한때는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는 자녀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나도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기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부모를 대하는 일거수일투족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심하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나의 태도가 우리 자녀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유치부의 한 아이가 교회를 다녀온 뒤에 열심히 뭔가를 읽고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 부모님들이 무엇을 하나 싶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십계명을 펴놓고 열심히 읽고 외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십계명 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5계명을 계속해서 외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외우나 들어보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공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빠, 공격하라와 공경하라는 어떻게 달라요? 라고 물어보니 아빠가 얘기합니다. 공경은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고 말을 잘 안 듣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은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공경하면 자녀들도 자연스레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운동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잘합니다. 네. 저는 농구를 하거든요. 네. 선수도 좀 했었고 지금도 아직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 대회 나가고 네, 운동을 합니다. 네. 이부 때는 굉장히 놀래시던데 지금 오늘도 지금 마산에 대회가 있는데 저는 이제 주일 성기이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만 보내놓고 있는데 우리 농구부 팀에 이제 선배 형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 형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데 잘 안 넘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형을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어제 술을 마셔서 대리운전 몇 번을 불러서 집에 가고 술은 뭐가 맛있고 나는 이게 좋아하고 이거 좋아하고 막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그 형이 농구 시합 때 자기 아들을 데려왔어요. 아들을 데려왔는데 아들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농구 대회를 마치면 저녁에 회식하겠네요. 우리 아빠는 이런 술을 좋아하고 저런 술을 좋아하고 이 술을 좋아하고 술 마신 다음에는 대리운전 몇 번 불러가지고 집에 가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아빠가 하는 얘기 한마디 한마디 똑같이 하더라고요. 성격도 어찌나 똑같은지 제가 하루는 그게 너무 얄미워서 불러놓고 농구 골대 밑에 데려가서 슛 던져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잘 못 넣잖아요. 저는 저 멀리에서 툭툭툭 던지면 다 넣었거든요. 막 놀리니까 나중에 하는 얘기가 삼촌 나중에 경기 들어가서 얼마나 잘하는 거 보자 이러는 거 있죠. 제가 어찌나 놀랐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가는구나. 자녀들이 그대로 하고 또 그 자녀들이 똑같이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또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참 모습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드러내는 향기로운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할지라도 이제부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실 때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 한 송이 준비해서 부모님께 전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하십시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멀리 계신다면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전화 한 통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부모님께 전화로 목소리로 또 감사합니다. 또 길러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것 다 이렇게 나에게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을 전하는 것도 부모님의 그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또한 즐겁게 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 속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사로잡히고 주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우치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그리고 계명을 우리의 모범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자 손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말씀과 은혜가 흘러흘러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